사랑의 하나님,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참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면서 마음도 분주하고 몸도 피곤하고,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시간 또 찬양드리게 하시고 기도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경책을 펴서 하늘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담는 동안 우리의 피곤을 다 풀어주시고 복잡하고 분주한 우리의 생각들을 정돈하여 주시옵시고 하늘 평강으로 우리 가슴들을 채워주셔서 또 세상 나가 살지만 또 주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복잡하고 분주하게 살지만 평안하게 주님의 사역 감당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계영 권사님, 하나님 머리 수술하고 이제 재활원에서 이제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제는 우리 이문범 목사님 또 오늘 또 수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로원에 계신 김영순 권사님 위독하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예수 이름 부르며 승리하며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우리 이문범 목사님, 우리 오늘 다리 수술을 했습니다. 전에 수술했던 게 감염이 돼서 다시 오늘 수술했고요. 우리 청계영 권사님은 재활원으로 가셨고, 이제 김영순 권사님이라고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양로원에 가셨는데, 어제 따님을 만났는데, 지금 굉장히 위독해서 한 의사 선생님은 한 2주를 넘기시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다 그래요.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린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그리고 뭐요? 28절. 하나는 생각건데, 하나는 우리가 알거니와. 외우셨어요? 예, 대답이 조금 좀덜 시원한데요. 보고 할까요? 예, 그 대답도 덜 시원한데, 어떻게 하자고요? 예, 너무 좋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 둘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많이 이렇게 암송도 하고 묵상도 했습니다. 특별히 18절 같은 말씀은 주님 앞에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이 지금 순교의 현장에서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18절 같은 게 성경 구절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보고 읽으실까요? 다 외우셨지만 글씨를 보면서 로마서 8장 18절. 목사님이 자꾸 외우자 그래 놓고는 보고 하자 그러는 거 자꾸 이러면 나 다음부터 안 외울 거야. 그러면 나쁜 학생입니다. 보고 하자 그러면 보고 하시고 외워오라 그러면 외워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보고 하시고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이 있답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지금이 아니고 장차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잘 생각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로 가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요거는 우리 외울까요? 다 같이 외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8장 말씀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6장, 7장 이렇게 오면서 바울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도 이기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수 있는 당당한 게 있는데, 어이쿠, 자기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생각같이 이게 단순치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자기는 천국을 바라보고요. 자기는 저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밑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이 속에 자기 말고 또 다른 뭐가 하나 있는 거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자꾸 죄를 짓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쾌락을 좋아하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미운 사람이 보면 그냥 막쫙 나가자고 그러는 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은 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두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7장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 사해졌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그러면서 8장 1절 아주 막 어마어마한 고백을 토해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싸우지만은 결코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이제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확신이고요, 감격이고요, 기쁨이고요. 이건 선포예요. 그래서 막 그 속에서 그렇게 와당탕탕 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막 이겨낼 수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면서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고 15절 보시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15절입니다. 8장.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청하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언제 아빠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철없을 때 그냥 아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연세 들면 아버님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빠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앞뒤 좌우 없이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허물도 안 보이고 내가 누군 그냥 아빠 그러는 그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 덩어리로 싸우지만 용서만 받고 난 뒤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막 확신 가운데서 15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룹니까? 선을 이룬다고. 2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겁날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고 조금만 인내하면 되고 조금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조금만 울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루잖아요. 이게 이 승리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1절로 가보시면요.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나를 위하시면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막 이런 투로 이제 막 나갑니다. 그러면 35절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아무것도 못 끊는다. 그래서 39절 한번 보십시오.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죠? 이 사도 바울이요. 그런 확신과 그런 은혜 가운데서 지금 막 글을 써가다가 9장에 딱 들어가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 있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확 바뀝니다. 그게 뭡니까? 8장의 그 기쁨과 그 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감격과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과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에게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끊이지 않는 이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9장이 들어갑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9장, 10장, 11장, 이 세 장요. 로마서 이렇게 중요한 이 세 장을 한 어떤 그 민족을 염두에 두고 세 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 한번 보실래요? 자기가 8장에서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감격해서 막 하던 톤이 자기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참말이라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9장 1절 2절입니다. 여자분들만 우리 큰 소리로 9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큰 고통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다루고 전도하나니. 아멘.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성령님께서 내가 그거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참말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또 한쪽 구석에는 큰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이 간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나에게는 슬픔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대인 이야기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고 쫓아오고 교회가 이곳저곳 막 서는데 자기 동족은 아닌 거 있잖아요. 자기 민족은 예수를 안 믿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도 가슴 아픈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동족 믿든지 안 믿든지 뭐가 그렇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잖아요. 어디까지 갔다 왔다 왔습니까?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먼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제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거 참말이라고 성령님이 내 정인이 되신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좀 빨리 할게요. 이제 내용 성경을 쫙 봐갈 텐데요. 3절 왜 그렇게 큰 근심이 있고 왜 그렇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누구요? 친척. 이게 누구예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구원 안 되면은 진짜로 내가 저주받기까지 하면서도 그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이제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가서 전도하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죽인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돌로 때려가지고 죽을 뿐만게 한 것도 요 놈들 유대인들이에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다섯 번이나 때린 사람들도 누구예요? 이 유대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다 사도 바울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유대인들이에요. 감옥에 쳐놓고 재판하고 죽이겠다 그런 사람이 유대인인데 사도 바울은 진짜 그렇더라고. 나는 빚진 자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지 나는 이 하나 예수를 전하고 싶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잘 읽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고륙의 친척이 만약 지금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잘 이 묵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가는 데를 알잖아요. 우리는 뭐 야호 야호 그러고 뭐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도 어떻게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고륙 친척이 옆에 있으면 이 사도 바울 마음으로 잘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그렇게 근심스럽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절 한번 보십시오. 그 고륙의 친척, 자기 민족들이 누굽니까? 저희는 누구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많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무엇됨과 양자됨과, 양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너희는 내 아들이라 그러고 어댑터 했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만 딱 어댑터를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요, 다른 민족은 못 봤습니다. 성막에, 성전에,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봤잖아요. 그 영광과 언약들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 약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 동족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5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믿음의 조상들도 다 저희 것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육신으로 하면 대단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저희에게서. 성도들도 예수님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건 뭐 피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났는데도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 다시 보십시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저는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성경을 쓰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는 양자들이고 영광이 있고 말씀이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자기 것이고 뭐뭐 하다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는데 그 그리스도는 이 세세의 모든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아야 되는 그분이니라. 그리고는 너무너무 자기도 관계해서 뭐라고요? 자기도 아멘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성경에다가. 그런데 그분을 안 믿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쫙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졌습니까? 6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안 믿는다고 폐해진 것 같지는 않더라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 그러면 자기들은 처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소수만 이제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난 씨가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난 씨도 보니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 중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하고 연관을 시키나 그러면 이방인하고 연관을 시킵니다. 이제 잘 한번 보십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많습니다. 성경 보시면 한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기록된 아들이 한 8명은 됩니다. 어쩌면 더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록된 사람이 8명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통해서 난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그럴 때 아니에요. 누구만? 이삭. 이삭을 통해서만 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러고 내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가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상하다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 보시면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무슨 자녀가? 오직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8명이 있었는데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삭입니다. 그 이삭한테서 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것만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제 또 보십니다. 8절 중간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사라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사라에게 임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자녀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만이 약속을 받고 이삭만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 리브가는 이삭의 와이프입니다. 이삭의 부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나갈 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메모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리브가가 누구지? 사라는 누구야? 사라는 우리 교회 반주하는 애가 사라라는 이름 갖고 있던데. 예, 여기 사라는 아브라함의 부인, 그 다음에 리브가는 사라의 며느리입니다. 이삭의 와이프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도 아들이 많았는데 약속을 해서 낳은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의 와이프가 누굽니까? 리브가잖아요. 그렇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리브가가 아기 두 명밖에 못 낳거든요.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입니까? 이란성 쌍둥이입니까? 이란선 쌍둥이, 일란선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애는 털이 북실북실하고 뻘겋게 나오고 한 사람은 여자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일란성이 아니죠. 일란성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목소리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합니다. 그게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가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이요 둘이를 다 사랑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사람들이 퀘션 맞고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는요 참 힘든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지금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의 이삭을 통해서 잉태해서 남은 전부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무슨 뜻이 뱃속에 있을 때라는 말이잖아요. 그 뱃속에서 막 둘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구당탕탕탕탕 막 둘이서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돼요. 이 당시에는 늘 큰 자가 맏인데, 장남인데, 장남이 모든 그 기득권을 쥐고 다 나가잖아요. 그런데 뱃속에 둘이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이렇게 자꾸 싸우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랬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누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누구를 선택하나 그러면 둘째를 사랑하고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러실까?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냥 둘째를, 막내를, 둘째 동생을 더 택했다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모든 하나님의 뜻이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는, 에서가 이삭의 장남이에요. 에서는 사랑 안 하고 야곱을 사랑하더라고. 그러면 야곱이 무슨 뭐 이게 행동, 좋은 행동이 있어서 사랑했습니까? 그럴 때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아예 내가 둘째를 사랑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왜 그러셔? 왜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하나 형제를 이렇게 차별 대하면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우리 자신에게 다 그때 되면요, 하나님이 꼭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지금 이거 보면. 그게 성경이 써내려가는 논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무슨 행위가 있고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그러고 둘째를 하나님이 택하시더라는 겁니다.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야곱이 누굽니까? 둘째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첫째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에서는 의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치면요, 오히려 에서가 훨씬 더 그거 합니다. 야곱은요, 뒤통수 치고 다니고 쏘기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요?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참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경을 다 알면 아는데도 참 그 설명하기 어렵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보십시오. 그런 즉,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한다 그러고 첫째 마지는 사랑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불의가 있느냐? 그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막 불의를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럼 잘못된 건가?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하나님 잘못된 거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뜻한 바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창조하셔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사랑 속에 쑥 들어오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는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긍휼히 안 여길 자가 있으면은 뭐 그거 할 수 없는 거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이런 성경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 17절 보십시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는 자잖아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낼 때 바로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만들었잖아요. 강팍하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이렇게 자꾸 긍휼하게 여기고, 강팍하게 있는 사람들은 내버려둬서 강팍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이 멘트를 넣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하나님 왜 그렇지?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도 사람이 많은데 내가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라고 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가지 말고 이건 이제 구원받고 믿음 있는 사람들로 자꾸 초점을 맞춰보라고 이 얘기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강팍히 하시느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 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 중에 이런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뭐라고요? 허물하시느냐. 왜 그 하나님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 생각으로는 그러면 안 되세요. 그럼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가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그릇 만드는 사람 보셨죠? 항아리 만드는 사람 혹시 독 찢는 노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주인공 황해. 맞아요? 황해. 예. 그 독 찢는 늙은이가 흙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항아리를 만들잖아요. 어떤 거는 귀한 항아리, 어떤 거는 아주 뭐 천한 항아리, 어떤 거는 막 쓰는 항아리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사람, 주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를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는 건 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 항아리 만드는 사람이 자기 그냥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드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게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힐문은 수하고 막 따지고 묻고 그런 겁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들 가운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이렇게 긍휼히 여겨서 너 내 백성이 되거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고 뭐 하겠냐는 겁니다. 이 차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시키려니까 이런 말로 표현이 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둘째치고 지금 파터, 옹기장이가 있습니다. 독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흙 덩어리를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이 진흙을 빚어서 만들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잖아요. 그럼 대체 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독을 만들었건 그걸 가지고 뚝배기를 만들었건 뚝배기가 왜 나는 뚝배기로 만들었습니까? 나를 독으로 만들지 이를 그게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 말씀이 이 로마서에도 있고요. 예레미야 같은 데도 있고 여기 나오는 토기장이 비유가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22.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이 끝나서 멸망할 때까지 심판을 안 하시니까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려? 무슨 뜻인가 하면 23절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들을 뽑았다 하면은 그게 누가 무슨 말 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대체 이시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또 고마운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마음이 거꾸러움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예수 안 믿는 분은요 하나님이 아예 선택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 궁휼을 안 베풀었으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죄의 벌을 받고 하는 거는 하나님 책임 이렇게 이제 막 몰고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로마서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요 잘 묵상하시고 잘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은 너무너무 우리 신앙이 딱 반듯하게 씁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4절이 뭐였습니까? 가사가 보여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보여주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두 번을 불렀습니다.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오늘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토기장이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하도 표현의 자유가 있어. 그러면 너 안 그랬, 이 사람은요, 이제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누가 는지, 누가 너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 불림을 받아 나온 사람은 지금 너 그래서 사랑한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너 속에 들어가지 않은, 지금 여기 불림을 받아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부 우리 전도의 대상이죠. 누군가가 나가서 그들도 전도해서 들여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나와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줬고 누가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벼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리 가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와 놓고 보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죠. 마음 아프면 어떡하라고?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님 전하라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일러서 구원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조금만. 그래서 24절.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유대인이면 무조건 유대인이면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무조건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자기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져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이렇게 불러내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도 있고 이방인 중에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더라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죠. 왜냐하면 버린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보십니다. 호세아가 뭐라 그랬나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들을 통해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막 불러주는 게 이 선지자 눈에 보이고 그걸 막 예언으로 하는 겁니다. 25. 호세아 그래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뭐라고?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뭐라고요? 사랑한 자라. 이게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걸 내다보면서 막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 예언들을 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 한 4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막 복잡하고 이상한 거라. 그럼 우리 조상님은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더라고. 제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영역은 나와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역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다루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 그거 딱 하나.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보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치 않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더라 하나님이. 이제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랄까요? 부름을 얻으리라. 이거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만 이제는 구원을 받는다. 옛날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이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요,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멸망을 시켜도 남은 자를 남겨놓겠다고, 남은 자를 남겨놓겠다고. 이사야가, 엘리야가 막 저기 아합하고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아합의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가 아주 표독스럽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피해서 어디 가 있다가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도 죽여주시옵소서. 저만 남았습니다. 저 한 사람만 이제 신실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죠?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이북에도요, 지금 저렇게 지금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있다고 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더라고. 전 세계 통계는 한 명이 없다고 혹시 나와도 하나님은요,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또 역사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27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다 같이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남은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은 자만 구원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믿는 자만 구원받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예수 믿어서 죽음의 요단강을 겁없이 건너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저도 누구 믿기 때문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서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라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목사직을 줘서 제 하던 거 다 팽개치고 이걸 하게 해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다 이렇게 건너가게 합니다. 죽음의 여단강을.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이해를 못 합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 얘기하다가 이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빨리 좀 볼게요.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줬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무엇을 얻었으니? 의를 얻었으니. 어디에서 난 것이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것은 법적 용어라 그랬습니다. 법적 용어로 죄가 없다고 할 때 이 의롭다고 그럽니다. 죄가 없다 그럴 때. 근데 성도 여러분들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우리 보고 의롭답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됩니까? 말이 되게 됩니까?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 의롭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모르는 자, 이방인이 의롭다고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로마서는 계속 보면 믿음, 예수님, 죄, 의롭다, 피, 뭐 이방인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31절.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니까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어디에 이르지 못합니까? 법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32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 지킴으로서 구원 받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줍니까? 의롭다고 해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바꿔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거 할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논문을 써도 아무리 해도 이거는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하늘 영역의 이야기라. 하늘 영역. 조금 더 내용이 뭐 부를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지만은요. 이게 다입니다, 내용이. 하나님이 이방인들, 예수 모르고 의도 모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거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율법 지킴으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들도 누구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이제 33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그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앞에 부딪히는 돌 그치는 반석. 이스라엘은 이게 막 부딪히는 돌이고 그치는 반석 아주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한없이 한없이 몰려드는데 유대인들이 잘 안 믿는 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반짝 3천, 5천 막 이렇게 믿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 숫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방 쪽으로 막 교회가 막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속에는 예수님이 그치는 돌이고 이렇게 부딪히는 반석이고 이렇게 안 믿는 stumbling stone 같이 이렇게 넘어지는 돌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신 성도님들, 로마서가 제가 좀 딱딱한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요, 한평생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한평생 누구에게든지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차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아주 이 강행군을 해서 지금 9장을 다 마쳤기 때문에요.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도 마치시고 또 간식도 드시고 또 수다도 좀 드시고 그래야 다음 이제 10장 이제 쫙 나갈 때요. 10장 쫙 나갈 때 우리 또 막 이렇게 새롭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는데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빨리 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맑은 생각들을 주셔서 성경 말씀 잘 따라가며 이해하며 가슴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불러주셨구나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국률이 여길 그 자 속에 들어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진리 놓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귀한 간식을 대접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은혜와 복으로 대해주시고 하시는 사업에 주님의 하나님 귀한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보내주셔서 가게 번창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서 잘 기억하시고 붙들어주시고 그 딸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 먹고 힘내어서 몸된 교회 잘 섬기고 가정을 잘 꾸려가는 귀한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 한 분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예, 이제 아내가 조금 선선해졌을 텐데 제가 에어컨을 이제 좀 끄겠습니다. 우리 아까 9장에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면은 자기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믿음으로,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손해보는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10장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지금 자기가 9장에서 그렇게 자꾸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지 구원받았으면 싶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려 그러면 이제까지 방법이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 9장, 10장, 11장이 지금 유대인들이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전구하느니 저희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부지런히 기도한다 그러고 제사 지내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제가 껑충 뛰어갔고요. 9절.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냥 단편적으로 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믿는다는 대상이 누군가, 그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제 그게 9절, 10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 10절 우리 두 개를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는 것을요,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사람이 어디로 믿어야 합니까? 여기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입으로 어떻게 해요? 시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묻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네!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눈 뜰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이걸 대답하게 하는 게 우리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고 그 두 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9절. 이제까지는 유대인이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지금 9, 10, 11은.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이 후손이면 됐습니다. DNA가 유대인이면 됐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됐고요. 국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는 그렇게 안 다룬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가만 보니까 국률이 여길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국률이 여길 자들 특징을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어디로 시인요? 입으로 시인.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모하며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집에 가셔서 손자 손녀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 믿니? 그럴 때 아이들이 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이거는요, 자기가 마음으로 믿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봐서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주일 지키는 것, 그거는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는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로 시인요? 입으로 시인.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목사님 마음으로 믿지도 않는데 입으로 시인하면요. 그럼 우리는 아는 방법이 없죠. 왜 없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우리는 마음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이 가짜로 대답하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만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이것 때문에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이유가 입 때문에 그렇잖아요. 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럴 때 마음으로는 철떡같이 믿으면서 입으로 나 믿지 않겠습니다. 나 예수 믿지 않아요. 이렇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너 죽인다? 그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지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구절 두 개는 잘 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제대로 배웠으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따져 묻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니? 성도님들 저도 대답 잘 못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뭐니?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 믿어 그거지. 그걸 어떻게 사변적으로 설명을 다 합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꼬치꼬치 캐물으면 이게 믿음의 마이너스입니다. 아이들 마음으로 믿어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의에 이르고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10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10절은 한번 읽으면서 외우시고 눈을 감고 다시 10절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총은 다 눈을 감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세요? 뭐 때문에 대답을 합니까? 마음에서 믿어지니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저는 신방 가서 알잖아요. 이렇게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도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짓말 할 수 있을 것 같죠? 죽음 앞에서는 이 대답을 못 합니다. 그냥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을 여기 갖고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시기한다고 막 나옵니다. 좀 있으면 이거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고 하는 걸 시기한다 그럽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이때 이 부끄러움이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요. 믿음 지키는데도 부끄럽지 않고요. 세상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뻔뻔하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떨 때는 참 뻔뻔하더라고. 그냥 그거 말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믿는 사람답게 품위도 지키고요. 프라이드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양보도 할 줄 알고 희생도 할 줄 알고. 왜요? 우리는 죽으면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어디로 믿습니까? 마음으로 믿습니다. 어디로 시인합니까? 입으로 시인합니다. 요 성경구절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이거로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예수 믿는 이거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그래서 13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옛날에는 뭡니까? 유대인들만 그랬잖아요. 선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들로 내 백성이라 그러고 내가 사랑치 아니한다 그러는 그곳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 불러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을 겨냥해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다시 한번 13절 이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다음부터 이제 14,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믿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와서 누가 걸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이 그렇게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14.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순서는 모르셔도 됩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까? 누군가가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발을 가지고 움직이거나 차를 가지고 타고 가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도 아름답다는 겁니다. 어디에 적어놓은 겁니까? 성경에 적어놓은 겁니다. 미스 코리아 하는데 뭐가 아름답다든지 뭐 무슨 그런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요? 그 발이 뭐 이런 발이건 저런 발이건 간에 그 발이 아름답다고 그럽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그런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16.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가르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유대인들 안 믿더라는 겁니다. 17.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아까 저기 9절하고 10절 그리고 13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성경의 주옥 같은 로마서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안 믿는 것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저 조상 대대로 믿어오던 그분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일로 믿어서 의식적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17절입니다. 그냥 안 생깁니다. 아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 전하는 발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로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17. 17절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올 때, 다음 금요일 날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휴강입니다. 휴강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2주를 드릴 테니까요. 2주 동안에 요거 17절 다 외우십시오. 17절. 그래야 우리 자녀 교육이 확실히 있습니다. 17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도대체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 마음에 생긴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럴 때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hearing, 들음에서. 그럼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드라마의 명대사입니까? 아니면 뭐 아름다운 명곡입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무슨 말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 다시 한번 17절 보십니다. 다 외우시겠지만은요.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구역장님이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성경 말씀을 육성으로 이렇게, 아니면 다른 뭐를 통하든지, 아니면 눈으로 이렇게 보든지, 그래서 마음으로 읽혀져서 듣든지 하여튼 하고,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들어서 생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믿음은 들어서. 믿음은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고 싶은데, 누구를 쓰기를 원합니까? 먼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게 뭡니까? 그럼 이게 힘들어 이제. 이런 성경 구절은 다 알지만은요, 안 믿는 친구를 만났을 때 예수 믿자는 얘기하거나 내가 죽은 뒤에 가는 저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면요, 가만히 이렇게 기회를 보고 얘기도 다 듣고 겉으로는 표정은 생글생글하고 막 웃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호시탐탐 내가 말할 기회를. 근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 기회가 딱 닿이지 않으면요, 이게 건성 들어버리고 막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와서 이야기를 딱 할 수 있을 때는 잠깐이라도,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나는 죽음 뒤에도 확신, 이런 것까지를요, 던져주면요,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나 싫어, 나 그런 얘기 나 많이 들어서 싫어 그러지만은요, 집에 가서 아니면 잠잘 때에 성령 하나님이요 이야기를 하시고 설득을 시키고 또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을요 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짧은 간증을 갖고 계시라고. 그 짧은 간증은 긴 게 아니라 한 3분 정도, 막 길만 2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짧은 간증을 갖고 있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참 희한한 일도 다 있지. 내가 이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말이야, 내가 옛날 같았으면 그거 있으면 내가 까무러져 죽을 뻔했는데, 아, 요번에는 마음이 평안하더라. 그래서 왜 평안한가 가만 봤더니, 그러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살짝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를 알잖아요. 옛날 같으면 성깔이 어떻게 했는지 뭐 다 알잖아요. 근데 오, 달라졌네. 성도님들,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럴 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7절 이거 외워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듣는다? 뭐 들어? 나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빨리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안 들었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수없이 들었다는 겁니다. 18절 쏙 들어가게 표현된 거 있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이. 그런데 너희가 못 들었다고 온 땅에 편만하게 충만하게 그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을 주시고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내가 종일 말씀을 주고 깨닫게 했는데도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이. 그러면 그 말씀이 멀리 있어서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하늘 저 꼭대기에 있습니까? 저 물속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재물에 물질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거를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멀리 있어서 못 들었나? 어디 찾으러 가야 되나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신명기서에 이제껏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하잖아요. 새롭게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을 주면서,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거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겠다 그럴 때 그게 너무 멀리 있어서, 하늘에 있어서 못 지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갈 필요도 없다. 벌써 여기 있다는 겁니다. 너희 속에, 그리고 너희 입술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저 먼 뒤 있는 거라서 가져올까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먼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있고 내 가까이 내 입술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그래서 종일 손을 벌리고 내 민족이 돌아오기를, 내가 먼저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썼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11장을 볼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도 기다리시면서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그게 이제 11장이에요. 우리 두 주 뒤에 만나도록 하고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1초 동안에 발음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초 동안에 땡큐 이것도 1초 동안에 되잖아요. 누군가가 뭐 나한테 이렇게 고마운 일을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뭐라 그러죠? 고마워, 땡큐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속에 아주 따뜻한 거 뭐를 느낍니다. 1초 동안 힘내세요. 요즘 좀 힘들죠?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요, 뭔지 모르지만 용기가 이렇게 막 그 북돋아집니다. 용서해 주세요. 참 뭔지 모르게 참 사람 사이에 막혔던 것이 풀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다 1초면 됩니다. 그런데 1초 동안에 발음할 수 있는 것 중에 참 중요하고 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자. 예수님을 설명을 다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지금 안 되는 상황 같으면 교회 가자 해서 교회로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 가자 그럴 때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교회 가자 그러면 이해를 잘 못 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요즘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은 알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그리고 자기가 안 나가는 그 이유도 알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뭐 상황이 힘들거나 또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내가 너 옆에 있을게. 이러면서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게 전체 메시지잖아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메시지가 교회에서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미국까지 오셨는데 가장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가 H대학, 우리 자녀가 P대학에 가는 것, 우리 자녀가 C대학에 가는 것, 우리 자녀가 Y대학에 가는 것, 다 아시겠죠, 뭔지? 예, 그것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식을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자식을 예수 믿게 한 것,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것, 우리 자녀도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세상 쫓아다니면서 참 안 믿는 친구들 주님 품으로 불러내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 발을 뭐라 그랬다고요?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런 아름다운 발을 모두 가진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 그렇게도 그렇게도 말씀을 주셨고 그렇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런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보니까 긍휼히 여겼다 그러고 성경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 살면서 기죽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낸 것이 없다고 열등감 가지지 말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따뜻하게 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누구를 만나든지 기죽지 않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